이 세상의 지혜를 얻어가는 그런 과정을 살펴보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지혜를 얻어가는, 지식을 얻어가는 그런 과정이 또 있는 반면에 삶을 살아가면서 또 여러 가지 일들을 겪어가면서 때로는 시련을 견디고 통과하면서 얻게 되는 지혜와 지식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것이 더 큰 영향력이 있는가라고 생각할 때는 삶을 살아가면서 시련을 통과하면서 얻게 된 그 지혜와 그 지식이 정말 더 큰 영향력을 가지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쓴 성경입니다. 솔로몬 왕이 노년에 이르러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지혜의 교훈을 그렇게 기록한 그런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생각해 보면 조금 의외의 분위기가 있습니다. 허무한 것, 또 공허한 것, 그런 분위기가 가득히 성경을 채우고 있습니다. 전도서를 처음부터 시작하고 있는 말들, 반복되는 그런 말들을 보면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그런 말씀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읽다 보면 세상 모든 것이 헛되다는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인가, 그래서 열심히 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가라고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도서가 이렇게 시작하고 있지만 정말로 드러내고 싶은 주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로 시작하면서 점점 인생의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하고 찾아가게 하면서 그 절정의 부분에 이르러서는 정말 드러내고 싶은 주제를 강렬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함께 읽은 말씀입니다. 너는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가 최고의 지혜를 가진 자로서 살고 긴 세월을 살며 경험을 쌓아오면서 노년에 이르러 마침내 결론을 내리고 있는 그런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것이죠. 솔로몬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삶, 그것은 너무나도 공허하고 허무한 삶이기 때문에 아무런 의미를 찾을 수 없다는 그런 주제를 결정적으로 드러내주고 싶었습니다. 요즘을 살펴보면 남녀노소로 가리지 않고 인생을 살아가는 누구에게나 그 삶 자체가 만만치 않은 삶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고령화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사회 문제로서 독거노인들이 고독사하시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또 일어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것도 큰 문제이지만 요즘 들어서 더 큰 문제로 대두되는 것은 청년들 사이에서도 멀쩡하게 20대, 30대 한참 일할 나이, 한참 꿈꾸고 그 꿈을 키워갈 나이에도 고독사로 삶을 외롭게 마감하는 그런 불행한 일들이 급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 이유를 살펴볼 때 그들이 정말 꿈을 꾸면서 또 이 직장을 얻으면 내 삶이 안정되리라고 생각하면서 열심히 수년간 준비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준비했던 그 직장이 꿈의 직장인 줄 알고 들어갔는데 그 기반이 흔들리고 그런 자신의 어떤 꿈이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때 그들이 그런 인생에 살아가면서 그런 어려움과 고통과 인생의 무거운 짐을 뛰어넘지 못하고 극복하지 못하고 그렇게 외롭게 아무에게도 도움을 받지 못하고 삶을 마감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죠. 한 가지 예를 들면 예전에는 또 우리 선생님들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꿈의 직장이다, 정말 좋은 직업입니다 라고 존경하는 그런 선생님들의 모습이었는데 요즘은 선생님들이 교실을 떠날까라고 하는 고민들을 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전에 생각했던 그런 일반적인 어떤 생각들이 지금은 많이 상황이 달라지고 있다. 급변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면서 더 불안하게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면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경우가 우리에게 있지 않는가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교회 다니는 친구들,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좀 다른가라고 할 때에 이런 질문을 한번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질문으로 조사를 했는데,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면 사회생활에서 모든 것이 잘 풀린다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문항으로 청년들에게 집중적으로 물어봤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놀랍게도 40% 이상이 되는 그런 청년들이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한다고 응답한 것이죠. 이런 사람들인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주로 가지고 있냐면, 신앙은 신앙일 뿐이고 사회에서는 사회에서 통하는 방법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그렇게 삶의 태도를 취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더 지혜로운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된다, 그렇게 말한다는 그런 점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이라면 우리가 계속해서 열심을 내서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맞는 일인지 고민할 수 있게 됩니다. 교회에서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이 문 밖을 나가면 저 성전 밖에서는 하나님이 아무런 영향력을 보일 수 없다면 그것이 정말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신뢰할 만한 하나님의 모습이 되는 것인가, 그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그런 삶이 지혜롭다고 믿는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부러워하는 한 신앙인의 모습이 또 있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즐기고 똑같이 모든 것을 추구하면서 그들과 똑같은 목표로 살아가다가 자기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죽기 직전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죽음을 맞이할 때에 마지막에는 천국에 가는 것, 세상에서 즐길 것은 다 즐기고 죽고 난 후에는 천국을 보장받기를 원하는 삶, 그런 유형을 정말 부러워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정말 이런 사람들이 지혜로운 삶이라고 할 수 있는가 묻게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솔로몬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도서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최고의 지혜로, 또한 그 지혜로 살아오던 그 삶의 경험을 비추어서 지금 그 모든 인생을 통틀어서 자신의 최고의 지혜를 통틀어서 결론을 내리고 있을 때에 하나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정말 주님을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삶이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뿐만 아니라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솔로몬이 자신의 지혜와 삶의 경험을 가지고 전달하고자 하는 그 메시지를 진지하게 우리는 귀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서 말씀이 증거하는 이 핵심의 말씀이 참되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고 증명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한 번 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 시대의 유대인들을 살펴보면 얼마나 이들이 경건하게 살고자 애를 쓰고 있는지 정말 대단하다, 감탄사가 나올 만큼 그 삶을 정말 허락해 주신 그 율례대로 구별해서 살아가는 그런 유대인들의 모습을 볼 때 많이 도전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렇게까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니 라고 놀라워하게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 민족이 처음부터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경건하게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삶으로 살려고 애를 썼던 사람들이었던가 라고 했을 때 그렇지 못한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칭호를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거룩한 땅에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서 그렇게 승승장구하는 듯 했지만 그들은 오히려 그들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스스로 불순종하는 모습으로 또 바꾸어 버렸고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복된 일들을 다 잃어버리게 되는 모습들을 또 보여주게 됩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고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들 생각에는 광야에서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도 보여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지만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 보니까 가나안 땅의 신의 말대로 살아야만 잘 먹고 잘 살 것 같은 생각이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겨야만 우리가 잘 살 것 같다라고 하는 오해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광야 여정 가운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게 하신 그 모든 역사들을 살펴본다면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가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그들은 그 가나안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던 것인가, 어떻게 저런 모습을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곳 가운데에서 더 많은 것을 소유하려고 하고 더 높은 곳에 머물려고 하고 더 강한 사람들이 되고자, 강한 나라가 되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일까지 그들은 하게 되면서 불순종한 그런 모습으로 죄의 심판을 또 받게 되었습니다. 나라가 망한 후에 그들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그런 경험이 우리 민족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너무나도 그 고통이 크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해서 조금 더 참으셨으면 어떻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그 붙잡았던 오래 참으시던 그 손길을 놓으신 이유는 무엇일까? 결국은 그들이 망하게 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 고통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 정금과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만만치 않은 그런 기나긴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하실 때에 그들은 처절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얼마나 귀한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신비로운 열매입니다. 욥을 보게 되면 이러한 신비로운 열매가 어떻게 맺어지게 되는지를 더 확실하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욥이 당한 고난과 시험은 어떠했습니까? 아주 무섭고 아주 두려운 시험이었습니다. 누구보다도 많이 누리던 자였습니다. 누구보다도 명예로운 그런 이름으로 많은 사람의 존경받는 자리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됩니다. 욥은 겨우 목숨만 건진 그런 상태로 병을 앓고 있으면서 아주 외로운 삶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떨어지게 된 것이지요. 이런 두려움들이 이런 고통에 대한 두려움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길 때에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욥과 같은 고난과 시험이 다가올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고 막연한 불안감이 우리에게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게 되면 그런 두려움은 떨쳐버릴 수가 있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고 할 때에 그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 7절 말씀에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얼마나 잘 아시는지 머리카락까지도 그 수가 어떻게 되는지 하나님은 지금도 다 세고 헤아리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감당할 시험이 무엇인지, 어떤 부분에 연약한지,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견디지 못할 시험을 그렇게 장난 삼아서 베푸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삶에는 아직도 의문이 드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두려워하고 때로는 꺼려하는 그 고통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지 않는 그 이유가 우리는 때로는 정말 궁금하게 됩니다. 근데요,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시편 119편 67편에 보면 67절에 보면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119편 71절에 보면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의 터널을 지나게 하시는 것은 그 모든 것이 또한 내게 유익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고난에 우리에게 유익이 주는 의미들을 또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고난당하고 있는 그 다른 사람들을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들을 진정으로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 말씀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라고 선포하고 계십니다. 환난을 경험한 자가 환난당한 자를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고난을 통과한 자가 지금 고난 가운데서 지나고 있는 자를 더 중심을 다해서 더 가까이 다가가서 필요한 위로와 힘을 더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고난을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의 인격이 어떻게 자라나게 되는가라고 생각했을 때에 고난과 고통을 통과하면서 더욱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견뎌나가는 연단되어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의 인격이 성장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는 것을 또 발견하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욥이 이렇게 욥기 23장 10절에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고백합니다. 욥은 그렇게 정말 정금과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는데 그가 그런 그만큼의 연단을 받는 데 기꺼이 하나님과 함께 그것을 통과하기를 주저하지 않고 계속해서 주님을 붙잡고 의지하면서 그 고난을 견뎌 마침내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금과 같은 사람이 되어서 주님 앞에 서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도요 이 고난을 당하실 때 온전하게 되셨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말씀에 보면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정리하면 고난은 우리를 성장시키는 축복의 과정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깨닫게 되는 순간이 되는 것이고 주님만을 의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신비로운 과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고통과 고난을 맞닥뜨리게 되었을 때에 우리의 신앙을 포기할 것이 아니라 더욱 주를 의지하고 더욱 믿음 가운데 붙들고 말씀으로 도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 나아갈 결단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 민족도 그런 결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들을 언약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언약하신 때를 맞이하면서 정말 상상할 수 없었던 꿈에도 이루어질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던 그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감격스러운 성회를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엉엉 울게 되지 않았습니까? 예루살렘 성 그 수문학 광장 앞에서 부흥회를 하면서 그들은 무엇을 깨달았고 무엇 때문에 그렇게 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를 그 순간에 깨닫게 된 것이죠. 그동안에는 그들이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 그들이 고난을 통과하고 그들이 역경을 통과하면서 연단 받아서 돌아와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비로소 발견되어지게 되었고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에게 귀한 아버지가 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은 또 그 영적 지도자들을 통해서 이렇게 위로하셨습니다. 느헤미야 8장 말씀에 보면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라고 위로하게 되었습니다. 전도서를 통해서 솔로몬 왕은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모든 것이 끝나고 다 지나가 버리고 인생이 끝나는 그 지점 앞에서 또한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하루속히 그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진정으로 고백하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야 한다고 그 하나님을 꼭 기억해야 한다고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에 연합수련회와 한마음축제를 우리가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모든 행사를 순조롭게 잘 치르고 주일을 맞이하면서 저도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이 매 순간 얼마나 크게 역사해 주셨는가, 얼마나 감격스러웠는지, 정말 지친 몸이었지만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흥얼흥얼 찬양을 하고 또 가만히 혼자 미소 짓고 그렇게 이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강렬한 비가 쏟아붓던 그런 폭우가 쏟아지는 날씨도 기도로 또한 기도하는 시간으로 그 모든 것들을 또 아름다운 결과로 만들어가게 하시고 또 강렬한 태양이 내리칠 때에 또 구름으로 또 우리들이 또 더 감사할 수 있는 조건들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온 마음으로 한자리에 모여서 함께 또 예배도 하고 함께 친교도 하고 또 주님 앞에 함께 하나됨으로 나아갈 때에 또 여러 가지 섬김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는 서로의 모습, 서로가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감동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땀 흘리고 어떤 사람들은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눈물 흘리던 사람도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남모르게 수고하면서 외롭게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하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일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임으로 나아갈 수가 있었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되지 않았는가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런 수고를 아끼지 않았는가?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이토록 열정을 다해서 우리가 모이기를 힘썼고 함께 땀 흘리고 함께 눈물 흘리고 우리의 체력이 다 소진되도록 뛰어가고 다시 한 번 더 뛰고 다시 일어나서 뛰고 밤잠도 설치면서 나갔던가 묻게 되는 것이죠.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더 기도하고 더 눈물 흘리고 그들에게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 때문에 이런 수고가 필요했는가? 솔로몬이 강력하게 증거하고 싶었던 그 참된 지혜를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고자 삶의 고통 가운데에서 점점 신앙을 붙들기가 힘들어하는 그 성도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열심을 냈고 지쳐 다시 일어서기 어려운 순간에도 다시 일어서서 뛰어갔고 다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섬김의 현장으로 나아갔고 사랑의 현장으로 나아갔고 서로 보듬어줬고 함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렇게 주를 위해서 아름다운 일들을 꿈꾸고 이루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가 점점 더 변화의 속도를 낼지라도 그리고 천지가 완전히 뒤바뀌는 것과 같은 모든 것이 다 변화된 순간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불안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허무하고 공허한 삶이 헛되다고만 탄식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혼란 가운데 불안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이 전도서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오늘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해주시는 그 참된 지혜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다음 세대들에게 심어 나가는 일들을 계속해서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하는 이 귀한 말씀, 그리고 이 귀한 가치 있는 일을 계속해서 잘 감당하여서 하나님 보시기에 더욱더 존귀한 인생으로, 또 존귀한 우리의 공동체로 주님 앞에 항상 승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